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시리아 파병안을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의회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군을 시리아에 파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오늘 관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상원의 이번 표결로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 운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몇 주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전투기 등을 파견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사드 정부군이 테러에 맞서 용감히 싸우고 있다며 그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 함께 최근 유럽의 난민 사태를 돕기 위해 유엔에 18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어제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겸해 열린 G7 회의가 끝난 뒤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걸프 국가 정상들과 난민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기부금은 대체로 유엔 난민기구와 세계식량계획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을 위해 8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10여 개 국가 지역기구 등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한반도 정세와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음 달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태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밖에도 필리핀과 스리랑카, 멕시코, 이라크, 아랍연맹 등 주요 국가들과도 잇따라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인 두 명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개월째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일본인 두 명이 간첩 행위에 관여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외 공간을 통해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이들 두 명이 모두 남성이며 한 명은 저장성 해안가 군사시설 근처에서 또 다른 한 명은 북한과의 접경인 랴오닝성에서 각각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일본인들의 구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인 두 명이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도시 쿤두주에서 정부군과 탈레반 무장반군 사이에 오늘로 사흘째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은 쿤두즈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로 1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거나 다쳤고 6천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전투기들은 어제도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쿤두즈 공항 일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아프간 정부 당국은 미군의 공습으로 탈레반 지원 세력 16명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7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1997년 남편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처분을 받은 켈리 기센다너는 오늘 새벽 애틀랜타 외곽의 한 교도소에서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신해 정의와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형벌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조지아주 사면 가석방위원회에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센다너는 내연남인 그레고리 오엔과 공모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판결을 받았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수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지난 2009년에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미국 유학생 10만 명을 내보내겠다는 중국 인재 양성 프로젝트로 10만 스트롱, 10만 양성 구상을 출범시켰었습니다. 그 여파로 현재 미국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미국 학생이 20만 정도로 집계되는데요. 이번에 또다시 그 규모를 늘려서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이 수를 5배 늘리겠다면서 100만 양성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워싱턴을 찾았을 때 내놓은 것인데요. 2009년 10만 구상이 100만으로 껑충 뛰었죠. 초중고교에서 중국어를 배우는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중국어 학습 교과 과정을 표준화하고요. 미국 내 중국어 교사 수를 2배 늘린다고 합니다. 2009년 당시에 중국 정부가요, 중국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미국 학생 2만 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지원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도 적극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올해 가을학기 미 전역에 국립 사립 초중등학교 학생 수가 5,500만 명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요, 100만 중국 학습생은 2%도 채 안 되는데요. 영어를 배우는 중국어 학생은 3억에서 4억 명쯤 됩니다. 여전히 중국어를 배우려는 미국 학생 수가 적은 상황이죠. 미국과 중국 간 외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번 프로젝트는요, 미국의 각 분야에서 중국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를 준비할 필요성에 따른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두 나라가 협력해서 더 많은 일을 하려면 서로의 언어를 말하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번 100만 구상의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미국의 주요 소식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 주요 뉴스의 배경이나 용어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기획 오늘은 미국은 지금 이어집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기온 23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후 한때 소나기 지나가겠고 낮 최고 기온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북한은요,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서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 치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6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 8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5도에서 17도 분포. 신의주 역시 오전에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16도에서 18도 분포. 개성은 하루 종일 비가 오겠습니다. 16도에서 21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인데요. 9월이라는 제목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Earth, Wine, Wind, Fire의 노래 September 들어보시죠.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가족기획협회 회장이 어제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 소식부터 전해드리고요.
네?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최고점에 근접했다는 소식, 또 칩을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한 신용카드의 보급이 늘고 있다는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첫 소식 보겠습니다. 최근 미 의회 예산안 싸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단체죠. 미국 가족계획협회 회장이 하원 청문회에 나왔네요.
네, 세실 리차드 미국 가족계획협회 회장이 어제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리차즈 회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의 날쌘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미국 가족기획협회가 불법을 저지른 일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가족기획협회가 어떤 단체인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부터 살펴보죠.
네, 미국 가족기획협회는 주로 가난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임과 임신검사, 성병치료, 암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비영리 단체입니다. 미국 전역에 약 700개 진료소를 두고 있고요. 한 해 약 270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연방정부의 지원금입니다.
네, 이 미국의 법은 연방정부 예산을 낙태에 쓸 수 없게 금지하는데요.
네.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낙태가 포함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실 리차즈 회장은 이 낙태 수술은 전체 서비스의 3% 이하에 불과하고 또 강간이나 근친 등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이 낙태에 연방정부 지원금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미국 가족계획협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진 게 동영상 때문인데요.
네.
이 단체 직원이 그 낙태한 태아 조직을 거래하는 내용의 동영상이 나오면서 파문을 일으켰죠.
네, 맞습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태아의 조직을 판매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이런 동영상이 나오자 낙태를 반대하는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단체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네.
리차즈 회장은 이 동영상에 대해서 이 낙태 반대 운동가들이 미국 가족기획협회를 상대를 벌이고 있는 운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태아의 조직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돈을 벌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연구원들에게 기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처리 비용 명목으로 소액을 청구할 뿐이고 그렇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같이 연구용으로 태아의 조직을 기부하는 건 합법이고 또 질병치료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리차즈 회장은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설명에 대해서 공화당 의원들 반응 어땠나요?
네, 공화당 소속으로 미 하원 정부개혁감독위원회 위원장인 제이슨 샤페즈 의원은 물론 낙태를 반대하는데요.
네.
이 샤페즈 의원은 미국 가족계획협회가 낙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비를 벌이는데 연방정부 지원금을 낭비한다면서 공격했습니다. 또 직원들의 월급과 출장비, 연회비 등에 막대한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고요.
네.
또 다른 공화당 의원은 리차즈 회장이 앞서 이 동영상과 관련해서 사과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그건 동영상 내용을 인정한 셈이 아니냐며 이렇게 또 몰아세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가요? 이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낙태 여부를 결정하는 건 또 여성 개인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 가족계획협회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의 동영상이 왜곡되게 편집됐다고 말하는데요. 이 동영상을 찍은 낙태 반대 운동가를 청문회에 출석시키길 원했지만 이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이 문제가 내년 예산안 싸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요. 공화당이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또
네.
민주당은 반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은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이 빠진 예산안에는 절대 찬성할 수 없다는 건데요. 있는데요. 네. 이 반대로 이 공화당의 일부 의원들은 정부 폐쇄 사태까지 각오한다면서 이 국민의 세금을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낙태를 하지 않는 다른 의료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낫다는 건데요. 네. 사실 그 상원에서 그 같은 예산안을 절차 투표에 붙이긴 했지만 통과하지 못했죠. 그리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혹시 그 같은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또 내일 10월 1일부터 또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죠.
네.
오늘 자정까지 이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의회가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예산을 그대로 지원해야 한다는 쪽하고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쪽으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는데요.
네.
이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존 페이너 하원의장은 이 정부 폐쇄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예.
아, 그래서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지원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잠정 예산안이 이 오늘 중에 상하원을 모두 통과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 잠정 예산안은 오는 12월 11일까지 이 정부를 운영하기 위한 한시적인 법안인데요.
네.
이 당장 정부 폐쇄 사태는 막을 수 있겠지만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 지원을 둘러싼 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요, 미국 내 이민자와 관련해서 또 눈길을 끄는 조사 결과를 최근에 발표했죠.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 50년 동안 미국 내 이민자 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이민자라고 하면 이 외국에서 태어난 뒤에 미국에 와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네.
이 조사 결과 올해 2015년 기준으로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최고점에 가까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관련 기사를 보니까요. 퓨 리서치 센터가 조사의 출발점으로 잡은 시기가 1965년으로 돼 있던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 해에 그 린든 존슨 정부가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도입해서 그렇습니다.
네.
이전에는 미국이 이민자들을 받을 때 이 나라별로 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별로 배당된 수의 이민자만 받아들였던 거죠.
네.
이건 주로 그 북유럽 쪽의 이민자들을 많이 받아들이려는 목적에서 나온 건데요. 그런데 1965년에 들어서 이걸 없애고 이민자들을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그럼 지난 50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좀 알아보죠.
네.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가 모두 5,900만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1965년 당시 미국에 있던 이민자 수의 4배가 넘는 숫자인데요.
네.
현재 미국에 사는 이민자 수가 약 4,500만 명에 달하니까 50년 전에는 이 숫자가 약 1,000만 명이 조금 못됐던 거죠.
네.
참고로 현재 미국에 사는 이민자 가운데 약 1,100만 명은 불법 이민자입니다.
네. 그러면 전체 미국 인구에서 이민자 비율이 미국 인구가 3억이 조금 넘으니까요. 한 15%쯤 되는 거네요.
네. 비슷합니다. 14%인데요. 네. 그런데 이 비율이 최고점에 가까운 수치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민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을 때가 20세기 초였는데
네.
당시 유럽에서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이 미국 내 이민자 비율이 15%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인종이나 출신 나라별로 이민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역시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들이 가장 많은데요. 이 전체 이민자 가운데 절반이 중남미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나라별로 보면 멕시코에서 온 이민자들이 1,60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지난 50년 동안 미국에 새로 들어온 이민자 가운데 28%가 멕시코 출신인 셈이죠. 참고로 현재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중남미계의 비율은 18%입니다.
네. 또 중남미계뿐 아니라 요즘에는 또 아시아에서 오는 이민자도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 결과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1년부터 아시아에서 들어오는 이민자들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특히 2013년에 아시아 출신이 신규 이민자의 41%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주로 인도와 중국에서 오는 사람들인데요.
네.
현재 미국 인구에서 아시아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원래 다수 인종이었던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떨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미국 전체 인구 가운데 84%가 백인이었는데요. 지금은 62%로 떨어졌습니다.
네.
퓨 리서치 센터가 연구해 보니까 오는 2055년에 이 백인이 다수 인종 지위 지위를 잃어버릴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2055년 이후로는 어떤 인종도 이 다수인종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소식 들어보죠.
네, 이 신용카드라고 하면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신용 판매 제도에 이용되는 카드를 말하는데요.
네.
오는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10월 1일부터 미국 안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해서 큰 변화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변화라는 게 이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대형 카드 회사인 비자와 마스터카드사의 신용카드를 받는 가게에서는 10월 1일부터 칩이 들어간, 이 보안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를 읽을 수 있는 기계를 쓰지 않으면 나중에 카드 관련 사기 사건이 났을 때 모든 손해를 가게에서 물어야 합니다.
네. 자, 이 소식을 좀 이해하려면은요, 신용카드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또 어떻게 쓰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네. 이 신용카드를 갖고 매장에 가면 이 신용카드를 읽는 기계가 있습니다.
네.
영어로 리더라고 하는데요. 이 리더는 신용카드 뒷면에 박혀 있는 이 마그네틱 줄을 읽어 카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식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통 카드를 결제를 할 때요, 카드를 기계에 넣고 이 까만 마그네틱 줄을 따라서 쭉 긁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긁기만 하면은 결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요즘 나오는 카드에는 앞면에 칩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칩이 붙어 있는 신용카드는 긁는 게 아니라 이 기계에 삽입하고 몇 초 기다리면 결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카드를 긁지 않고 넣는다는 건데요. 이렇게 칩을 넣는 신용카드를 만들고 또 이런 카드를 읽는 기계를 들여놓으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 텐데요. 이런 걸 만드는 이유가 있겠죠.
네, 보안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그 마그네틱이 달린 신용카드는 몰래 복제하기가 쉬워서 피해가 컸는데요. 이 칩이 있는 카드는 복제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미국 내 많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행하거나 이 갱신해 줄 때 사람들에게 칩이 달린 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존에는요, 복제된 카드를 써서 생긴 피해액을 카드 회사가 거의 다 변상해 줬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런 규정이 바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칩이 들어가서 복제하기 힘든 신용카드를 보급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칩 카드를 읽는 기계를 쓰지 않는 가게에서 사기가 발생하면 그 사기액을, 피해액을 카드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해당 가게에 부담시킨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받는 가게들이 알아서 이 칩 카드를 읽는 기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럼 칩이 들어간 신용카드 덕분에 카드 복제 피해가 모두 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직접 가게에 가서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카드를 기계에 긁거나 넣을 수가 없고요. 그저 이 카드 번호하고 사용자 이름 그리고 보안 번호 등만 넣으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미국을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큰 배에 비유한다면 이 배의 키를 잡은 사람을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배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방향을 틀지를 결정하는 사람들, 바로 미국의 연방대법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연방대법관들은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그러니까 법이 지향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네.
자, 오늘은 이들 대법관 중에서도 특히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화요일이요, 29일이 이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로버츠 미 연방대법원장은 지금으로부터 꼭 10년 전인 2005년 9월 29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취임 당시 나이가 50살이었는데요.
네.
존 제이 초대 대법원장과 제4대 존 마셜 대법원장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 최연소 대법원장으로 임명됐고요. 당시 연방대법관 9명 중에서도 가장 젊은 나이였습니다.
네, 이 대법원장이라는 자리가 대통령의 지명을 받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05년이면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로버츠 신임 대법원장은 같은 해 7월 은퇴를 발표한 샌드라 데이 오커너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됐었습니다. 대법원장뿐 아니라 이 대법관 역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연방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윌리엄 랭퀘스트 당시 대법원장이 갑자기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법관 후보였던 로버츠 지명자가 대법원장으로 지명됐죠.
네, 그런데 이 상원 인준 청문회가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또 무난히 통과했다고요?
네, 로버츠 대법원장은 상원 표결에서 찬성 78표 대 반대 22표로 인준안이 통과됐습니다. 사실 로버트 대법원장은 공화당 대통령인 부시 전 대통령이 인준한 만큼 보수 성향의 법조인이었는데요.
네.
보수적이긴 하지만 또 유연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인준 투표에 참여한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까지 지지해서 초당적인 지지를 끌어냈었죠. 하지만 당시 상원의원이었던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졌었습니다.
네, 저는 이 언론을 통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인상이 좀 부드러워서 그런지 딱딱한 법조인처럼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미 또 젊은 나이부터 인정을 받는 법조인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태어난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창시절부터 그야말로 수재로 이름을 날렸다고 합니다.
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학업 성적은 물론이고요. 학교 미식축구팀 주장으로 활동했고요.
네.
또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학 역사학과에 입학한 로버츠 대법원장은 학부를 3년 만에 최우등으로 졸업합니다. 이후 하버드대 로스쿨, 그러니까 법률 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요. 1979년 로스쿨도 우등으로 졸업하게 되지요.
네.
로버트 대법원장은 로스쿨 졸업 후 법률회사의 변호사로 일했고요. 1980년부터 1년 동안은 당시 대법관이었던 윌리엄 랭퀘스트 전 대법원장의 사무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에 오르기 2년 전인 2003년에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 판사로 임명됐었습니다.
네. 참, 이후에 또 연방 대법원장에 올라서 10년 동안 활동을 한 건데요. 이 대법원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네,
이
대법원장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서 연방 대법원이 어떤 곳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연방 대법원은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이자 사법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연방 대법원은 모든 사건에 담당하진 않고요. 연방 하급법 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나 주 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 또 고위 인사가 관련이 됐거나 주들 간에 발생한 소송의 경우 1심 관할권을 갖기도 하지요.
네, 그럼 연방 대법원장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예, 연방 대법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됐는데요. 다수결에 의해서 판결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장이라고 해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고요. 대법관 9명 중 1명으로 한 표를 행사하게 되지요.
네.
하지만 대법원장으로서의 권위는 또 있습니다. 대법원장은 이 대법원에서 심의하는 판례에 대해 첫 번째로 표를 행사하고요. 그리고 이 대법원이 의견을 제출할 때 의견안을 작성할 대법관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탄핵 재판을 담당할 권한이 있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주재하기도 하지요.
네.
물론 연방 대법원장은 8명의 다른 대법관들에 비해서 보수도 더 많이 받습니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은요, 대법관들의 또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현재 대법관들의 성향은 어떤가요?
네, 이 공화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모두 5명이고요. 민주당 정부 시절에 임명된 대법관이 4명입니다. 미국에서는 보통 공화당과 민주당 성향을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니까요.
네.
보수적인 성향의 대법관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런데 로버츠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이 된 이래 의외로 또 진보 쪽 판결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부터 동성결혼 합헌 판결까지 최근 연이어 진보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지난 6월 22일까지 심의한 사건의 54%가 진보적인 판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로버츠 로버츠 대법원장이 또 공화당으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공화당 대선 후보들 역시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로버츠 대법원장으로선 이 부분이 좀 억울할 것도 같은데요. 네. 보수 진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지만 알고 보면 로버츠 대법원장은 줄곧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로버츠 대법원장이 손을 들어준 사건 가운데 58%가 보수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이 또 다른 보수적인 성향의 그 법관으로 꼽히는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나 클라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61에서 65%인 거에 비하면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하죠. 네. 하지만 로버츠 대법관은 한두 표로 차이가 나는 사안에 대해선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지만 자신의 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선 또 보수적인 입장을 그렇게 고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이 진보적인 판결로 나왔다고 해서 꼭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적인 성향을 보인 건 아니라는 거죠.
네. 자, 로버츠 대법원장이 또 취임한 이후에 굵직한 판결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이들 사안에 대해서도 대부분 보수적인 판결을 내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10년에 있었던 시리즌스 유나이티드 대 연방선거관리위원회 판결이었는데요. 시리즌스 유나이티드는 보수적인 비영리단체로 2007년 대선 기간에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록물을 방영하려고 하자 연방선거관리위원회가 기록물이지만 선거 광고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을 금지하면서 불거진 사건입니다. 네. 당시 대법원은 5대 4로 시티즌스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주는데요. 이 대법원의 판결에 민주당은 이 영향력이 막강한 기업 등 돈이 정치를 휘저을 수 있게 됐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또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유명한 쉘비 카운티 대 홀더 사건인데요. 미 남부 엘라베마주 쉘비 카운티가 당시 연방 법무장관이었던 에릭 홀더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5대 4로 투표권법 제4조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는데요. 논란이 된 제4조는 선거법을 개정할 때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주들이 선거법을 손쉽게 개정하도록 하는 이 판결이 나오자 시민단체들은 투표권법의 핵심을 무너뜨리는 판결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또 높였습니다.
네. 그럼 최근 나온 이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건강보험제도 오바마 케어의 합법화 판결은 어떻게 나온 걸까요? 둘 다 진보 성향의 판결이었는데요.
네, 자, 우선 동성결혼은 5대 4로 합법화 판결이 났지만요. 로버츠 대법관은 이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도 성향인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법화 판결이 난 건데요. 네. 로버츠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 사법기관인 연방대법원이 입법기관의 역할까지 하는 일종의 월권을 행사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동성 결혼에 대한 문제는 헌법이나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럼 오바마 케어는 어떤가요? 지난 2012년하고 2015년 두 번 다 합헌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2012년에는 건강보험의 쟁점 가운데 하나인 의무 가입과 벌금 조항이 합헌 반정을 받았고요. 이후 정부 보조금 조항이 문제가 되면서 2015년에 또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의회는 건강보험 시장을 망치려는 게 아니라 개선하기 위해서 건강보험 개혁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라면서 재앙적 결과를 피하려면 전국적인 차원의 보조금 재금이 요구된다고 적시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로버츠 대법원장이 오바마 케어 문제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화당으로부터 진보적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존 로버츠 대법원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가보겠습니다. 나나 무스코리가 부릅니다. Only Love 들으시고 미국은 지금 이어가겠습니다. Only love can make a memory. Only love can make a moment last. You were there. Songs unsung, and I remember you. 미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을 소개하는 미국은 지금 시간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태양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느냐고요? 그게 아니고요. 태양열을 사용하기 위해서 집 옥상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집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요. 저소득층 주민들도 태양열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시 차원에서 무료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주고 있다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자세한 얘기 전합니다.
워싱턴 DC의 남동부 지역은 주로 소득이 낮은 주민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첨단 기술과도 거리가 먼 곳이지요. 그런데 이 지역의 한 2층짜리 연립주택 옥상에 큰 거울같이 생긴 태양 전지판이 주의지어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은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치는 낮 동안에 에너지를 모아 전기로 전환하는 이 청정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기지요. 이 지역 주민들은 요즘 전기요금 공지서를 받을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된다고 하는데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주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Some are very excited. I'm very excited. My electric bill is really dropped.
옥상에 태양전지판을 달고 나서 전기요금이 뚝 떨어져서 정말 좋아요. 보통 한 달에 $200 넘게 나오던 전기요금이 태양열을 이용하면서부터는 한 달에 $4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요.
$200에서 $40면 큰 차이인데요. 이게 1년이 쌓이고 몇 년이 쌓인다면 정말 큰 돈을 절약하는 셈이 되겠지요. 워싱턴 DC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부의 테드 트라브 씨는 워싱턴 시 차원에서 저소득 가정들에게 무료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3인 가정의 경우 1년 소득이 5만 $500 이하, 4인 가정은 연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인 가정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We'll do about 135 this year. Next year the goal is 200.
올해 우리 시에서 총 135개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200가정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목표를 세웠죠. 사실 지난 4년간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해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예산도 확보하게 됐고요. 앞으로 1년에 250개 이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워싱턴시의 이런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지만 미 전역에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는 가정의 숫자는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태양열 설비 업체인 솔라 솔루션의 아타 키라지 씨는 올 한해 워싱턴 DC에 총 1,200개의 태양 전지판이 설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는데요. 미서부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곳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키라시 씨는 하지만 워싱턴 DC 시민들의 수요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두 배 정도 많은 이 태양 전지판이 설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Most of the time, most of our clients hear us through word of mouth, through other.
우리 고객들의 경우 대부분 입소문을 듣고 연락을 줍니다. 우리한테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 고객이 다른 고객을 소개한다거나 현재 태양 전지판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이 써보니 좋다고 주변 분들한테 권유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단 고객들이 문의해 오면 시에서 하는 무료 설치 프로그램 같은 경우 먼저 연소득을 확인하고요. 이후에 문의한 고객의 집을 직접 찾아가서 설치가 가능한지 확인하죠. 이 과정이 다 통과되면 공사 날짜를 잡아서 무료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드립니다.
무료로 근사한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게 되고 전기요금도 절약할 수 있으니 많은 주민이 신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사실 태양 전지판을 이렇게 많은 가정에 설치하려면 돈이 제법 들 텐데 시에서는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까요? 바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공장과 석유 정류 시설에서 예산에 필요한 비용을 대고 있다고 합니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이 깨끗한 청정 에너지인 태양열을 많이 사용하면서 환경도 보호하고 에너지 비용도 많이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민인 에드윈 아마커 씨 역시 태양열을 이용함으로써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아마커 씨도 최근 시의 도움으로 집 옥상에 16개의 태양 전지판을 설치했다고 하네요.
Well, I was told that I would save between 30 and 40%.
태양 전지판 설치하고 앞으로 전기 요금이 30에서 40%는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최근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데요. 실제로 그 혜택을 받다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전기 요금을 비롯한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만큼 우리 가족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질 테니까요.
워싱턴 DC는 내년에 일반 가정 외에 중소사업체들을 선정해 사업체가 있는 건물 옥상에도 태양 전지판을 설치해주기 위해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확대되다 보면 시 건물뿐 아니라 연방 건물의 옥상에도 태양 전지판을 설치하게 되겠죠. 자,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가 청정 에너지, 태양열을 이용하는 도시가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미국을 다녀가면서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일요일마다 교회를 찾는 가톨릭 신자들이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개신교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신자들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일부 교회에서는 교파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조직하면서 오히려 신도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형태의 교회인지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의 한 네트워크 교회를 김현숙 기자가 소개합니다.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 위치한 가든 교회에서 일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중학교 체육관에 빌려 진행되는 예배 형식은 일반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은 분명 특별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My first impression of the garden was very upbeat, vibrant.
가든 교회에 와서 처음 받은 인상은 교회 분위기가 아주 적극적이고 활기차고 또 지역사회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점이었다고 하고요.
I grew up Catholic. It was just very different than what I.
저는 가톨릭 교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런데 가든 교회는 제가 자랄 때 교회에서 경험했던 것들과는 아주 많이 다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정말 좋았고 금세 교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어요.
가든교회의 데런 루안조인 담임 목사는 교회가 한 교파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교회들과 쉽게 교류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네트워크 교회라고 표현했죠.
Although we live in different places, but because of our shared DNA, our shared values, our shared
relationships,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뿌리와 가치 그리고 형제애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우리는 네트워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가진 여러 자원과 우정을 서로 공유하고 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남캘리포니아 대학의 종교와 시민문화센터 리처드 플로리 박사는 이런 네트워크 교회는 새로운 교회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They are very interested in being a locally involved
네트워크 교회들은 지역 사회에 깊이 연계된 기관이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직분이나 직급에 연연하지 않는 평등한 조직을 만들죠.
플로리 박사는 또 이런 비전통적인 네트워크 교회들은 특히 20, 30대 젊은 층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고 했지요.
There is a certain dissatisfaction, particularly among younger people, with the
특히 젊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세대에서부터 이어지는 전통적인 교회 조직을 불편하게 생각하거나 구시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여전히 지키길 원하고 또 같은 기독교인들과 어울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교회가 바로 이런 젊은 기독교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가든교회의 네언 루안조인 목사는 자신의 교회를 포함한 네트워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얼, 그러니까 20, 30대는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 네트워크 교회는 밀레니얼들을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네트워크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How do we improve our local schools? How do we do things in this community to improve?
네트워크 교회 신도들은 어떻게 하면 지역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지역의 실업률을 낮출 수 있는지 등을 고민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거죠.
네트워크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은 교파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변화가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는 이렇게 종교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오늘은 저소득층 가정들이 태양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태양전지판을 설치해주는 워싱턴 DC의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봤고요. 교파에 얽매이지 않고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새로운 형태의 교회, 일명 네트워크 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잉글리시 위디오 함께하시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 배워볼 영어 표현은 tidy up, tidy up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야, 사무실이 무척 깨끗하네. 정리도 참 잘 돼 있고.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이렇게 매일 정리하며 지내니? 라고 묻자 제이슨이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날마다 정돈해.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나는 뭐든지 제자리에 깔끔하게 놓여 있는 걸 좋아하거든.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게다가 여기서 고객을 만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놔야 해. 라고 하더라고요. Now keep today's expression, tidy up. Tidy up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Today's expression is tidy, T-I-D-Y, tidy up, U-P, up, tidy up, tidy up. To tidy up means to clean up and to put something in order. Tidy, tidy는 형용사로서 사람 옷차림이나 몸가짐이 깔끔하다, 단정하다, 사물이 잘 정돈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동사로서는 말끔히 치우다, 정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tidy up, tidy up도 사물이나 장소를 깨끗이 정돈하다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사용하고 나서 제자리에 두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clean, C-L-E-A-N, clean up 이 있고요.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자기 방을 잘 정리하고 반듯하게 치우라고 말하죠. Tidy up your room, kids. 라고 말이죠. 네, 오늘 본문에서도 제가 깔끔하고 잘 정돈된 제이슨 사무실을 보고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리를 매일 하는 거냐고 묻기도 하고요.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라고 말입니다. Now let me give you an example sentence using today's expression. Please don't forget to tidy up when you have finished. 라고 하면 끝나면 잊지 말고 정리하시고 가세요. 라는 뜻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Wow, your office is very clean and organized. Do you tidy it up like this every day?
Yes, I tidy up my office daily. I like to keep things neat and in order. Plus, I have meetings with my clients in here, so I don't want it to be a mess.
Let's review. To tidy up means to clean up and to put something in order. Tidy up. To tidy something up. Tidy up. Tidy up.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Yaksa sok onul. Yaksa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Hi,
Cal.
Aaron's on the field.
I brought his lunch.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유명한 미국 영화 배우 제임스 딘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었습니다.
At the age of 24, with a glittering career before him, he died in a horrific car crash.
제임스 딘은 이날 포르쉐 스파이더 550을 몰고 캘리포니아주 셀리나스의 한 자동차 경주장에 가던 중 과속 질주하다가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1931년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난 제임스 딘은 9살 때 어머니를 잃은 후 숙모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캘리포니아주로 이주해 광고 모델로 활동하고 텔레비전 쇼에도 출연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제임스 딘은 영화 에덴의 동쪽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지만 세 번째 출연작 자이언트가 개봉되기도 전인 1955년 오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어 많은 팬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제임스 딘은 죽은 뒤 단항과 고독의 상징 그리고 젊은이들의 우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966년 9월 30일 오늘 81년 동안 영국의 보호 아래 있던 아프리카 남부의 베츠와나랜드가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합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트란스발 지역에서 이주해온 보어 사람들과 보츠와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자 보츠와나는 1885년 영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1885년 4월 31일 영국은 베츠와나랜드를 영국의 보호령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1964년 베츠와나랜드는 영국의 영연방으로부터 독립하고 민주자치정부로 인정해달라고 제안했고 이듬해 수도를 가보로네로 이전하게 됩니다. 영국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결국 1966년 오늘 베츠와나랜드는 보츠와나 공화국으로 독립국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보츠와나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는 독립운동가 출신인 세레체 카마가 선출됩니다.